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캐나다는 왜 독일을 선택했나? 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가슴 아픈 주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캐나다 잠수함 선정 사업에서 정말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독일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다 아시죠? 캐나다 초기의 잠수함 사업이라고 불러요. GPSP라고 하는데,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가격만 20조라고 하고요. 30년간 유지보수, 이제 MRO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60조 원까지 보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사업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했고 최종 두 국가가 남았죠. 독일과 한국 두 국가가 남았는데 그 두 국가 중에서 이제 한국과가 최종 파트너로 선정이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텐데 갑자기 캐나다는 왜 초대형 잠수함 사업을 준비하냐? 궁금증이 들잖아요. 캐나다는 자고로 국방력에 투자를 많이 안 하는 나라예요. 그 위치를 딱 보더라도 캐나다를 위협할 나라가 잘 없잖아. 위에는 북극이고 아래는 미국이에요. 왼쪽도 알래스카 미국이고 이쪽은 바다야. 캐나다를 위협할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방비에 그렇게 돈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60조 원짜리 초대형 잠수함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잠수함은 날가 빠진 거 뭐 빅토리아급의 4척인가 밖에 없었대. 그걸 12척으로 이제 늘리겠다. 뭐 이러한 사업이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사실은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구온난화 때문에 열린다고 얘기하는 북극항로가 이쪽입니다. 캄차크반도에서 요 사이로 지나가서 이렇게 유럽으로 하는 게 북극항로잖아요. 북극항로에 닿고 있는 게 러시아가 있고요. 아직 닿고 있지 못하지만 닿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캐나다 입장에서는 바다의 중요성을 좀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럼 미국이 지켜주지 않냐? 그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국방비에 별로 투자를 안 했는데 그건 옛날 생각이고 미국이 지켜줄지 후루룩 짭짭하려고 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지켜준다고 믿었지. 지금도 계속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은 잠수함 사업 안 했을걸? 안 했겠지. 미국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내가 굳이 할 거 있냐고 생각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폼세를 보아하니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좀 헷갈린단 말이야. 여차하면 51번째 주를 들어오라 그러고 캐나다 대통령을 거버너라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게다가 최근에 럼프 형이 후루룩 짭짭하겠다로 얘기하는 그린란드가 캐나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시진핑과 푸틴이고 아래는 트럼프인데 오른쪽 위에는 후루룩 짭짭해서 그린란드를 먹겠다는 거잖아. 그럼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게 따뜻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절로 하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안전하지. 그래도 뭐 미국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설마 누가 캐나다에 뭐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본인들은 불안할 수 있는 거죠. 바다 항로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뭐 러시아 함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캐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최종 도전자는 한국과 독일입니다. 다 아시죠? 한국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뭐 정부까지 들어가서 말 그대로 한마음 한뜻을 뭉친 팀코리아가 있고요. 독일은 100년 짬밥이라고 얘기하는 독일 함정 잠수함 전문 방산업체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즈입니다. 굉장히 긴데 TKMS, 그냥 티센크로프 이렇게 부르는데 요 두 개가 붙었어요. 독일 대 한국이 월드컵 4강에서 붙어야 되는데 사이좋게 탈락하고 잠수함에서 붙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회사니까 굳이 소개시켜드릴 필요가 없는데 저 아래에 있는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아 이름 길다. 이 TKMS는 못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00년 짬밥이다. TKMS의 뿌리가 HEW라고 하는데 1838년에 설립돼서 잠수함 건조 역사만 100년 이상 있는, 그러니까 모태가 그래, 모태가. 이 회사가 이렇게 나누고 뭐 합병되고 하면서 계속 이어졌는데 현재 그걸 이제 이어받았다고 얘기하는 데가 TKMS죠. 과거 아주 옛날로 내려가면은 저쪽 지방에 있던 잠수함 만드는 업체들이 그 악명 높았던 독일 유보트까지 내려가는 깊은 뿌리를 갖는 잠수함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TKMS에서 옛날에 잠수함 도입을 했었어요. 1980년대 장보고함, 2000년대 소너질급 잠수함, 이게 모두 이 HDW에서 도입한 거고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의 원조, 할아버지 라고 불리는 곳이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역사가 길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독일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나름 잠수함 짬밥이 있는 나라입니다. 괜찮은 나라예요. 2021년 장보고 E3 사업에서 도산 안창호함,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설계된 세계 8번째 3000톤급 이상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이 넘는 잠수함을 독자 건조하는 국가는 세계에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덟 번째에서 2021년 우리는 요 도산 안창호함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이제 건설한 짬밥이 있는 나라고요. 얼마 전에 저 캐나다 승조원들을 태우고 태평양 횡단을 성공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캐나다 군인들을 태우고 한국에서 요 하와이를 거쳐서 캐나다까지 갔어요. 14,000km. 2026년 5월 그래서 캐나다 빅토리아항에 이렇게 떠오른 게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창호함에 탄 캐나다 승조원들의 평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들 나라에서 타던 잠수함을 타다가 안창호함을 타니까 1999년식 혼다 시빅을 몰다가 신형 테슬라를 타는 것 같다. 너무 좋다. 안창호함 끝내준다. 라고 대만족을 했다는 썰도 있죠. 게다가 우리는 이번에 캐나다에 제공한 잠수함이 안창호함이냐. 그거보다 한 단계 앞으로 나간 장영실함이에요. 말 그대로 세핀이라 그러면 좀 뭐하고 우리 친구가 좀 젊어서 저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규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세핑이야. 좀 이상한데? 하여튼 세핑이야. 그래서 3600톤급 잠수함을 이번에 우리가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 3에서도 배치 2의 1번함이 장영실함인데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3600톤급이면 이만합니다. 이게 1번함 최초로 진수도 했을 거예요. 건조된 장영실함인데 이게 사람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마무지한 크기일 거예요. 사람이야. 이렇게 큰 장영실함급으로 제안을 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2025년 11월 진수했습니다. 장보고 3 2세대의 1번함. 그전에는 3000톤급은 여기 배치 1인데 요거 배치 2 3600톤급 더 크고 더 우람하고 더 성능 좋은 놈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경쟁자들이 사실 많았어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다 제치고 독일과 한국이 작년에 최종으로 결선에 진출한 겁니다. 이게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심지어 일본도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런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우리가 탑2에 꼽혀서 최종 결승전을 이제 펼치는 거죠. 픽미업을 하는 건데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운항거리 최대 12,900km, 탄도미사일 발사관도 갖춘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 장영실함을 보기 위해서 거제도에 직접 방문했어요. 지난 30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방문해서 잠수함을 직접 보고 심지어 요 장영실함에 직접 탔습니다. 성능과 그 안을 직접 확인을 했죠. 자, 요런 스토리가 있었고 독일이 제시한 잠수함은 있냐? 어디 있냐? 독일이 제시한 잠수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독일이 이번에 제시한 잠수함은 설계도만 있어요. 실물이 없는 잠수함입니다. 현재 생산 배치된 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여질 실물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전 세계에 실물이 없습니다. 하여튼 만들어주겠다고 설계도만으로 제시한 거라 할 수 있고 아직 첫 번째 잠수함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산하겠다라는 잠수함이라고 보면 돼요. 독일과 노르웨이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25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을 만들게. 그 사업이 이거야. 자, 그런데 캐나다야? 너도 껴줄까? 너도 이거 좀 받을래? 라고 제시한 게 이번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잠수함이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실물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호재였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잠수함은 실전 배치가 되어 있고 심지어 태워갖고 3000톤급이지만 캐나다까지도 갔는데 야, 쟤네는 실물이 없어. 잘 만들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기 설계도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우리는 심지어 출고가 되고 실전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최대의 차이였다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또 가격 경쟁력이 있죠. 물론 잠수함은 이 톤급만으로 가격을 볼 수는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성능이 있는지 독일 잠수함은 좀 조용하다 그러니까 또 뭐 기술에 관련해서는 워낙 원조기도 하고 그래서 2500톤급 잠수함과 우리나라 3600톤급 잠수함을 비교했을 때 독일 2500톤급 잠수함이 훨씬 비싸다 그럽니다. 가격 차이가 꽤 난대요. 언론에 나온 거에 따르면 그래 뭐 정확한 가격이 얼마에 제시됐는지는 캐나다가 알겠지만 50% 이상 비싼 배 단위로 나올 정도로 독일 잠수함이 훨씬 더 비쌌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성비가 있고 또 실제로 진수된 것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잘 만들죠. 납기를 딱 맞춰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자, 그리고 독일 잠수함에 대해서 실물이 없고 설계도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진 게 바로 이거죠. 너희 납기는 맞출 수 있냐? 원래 그 유럽 쪽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할 때 납기 잘 못 맞추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원전이에요. 원전. 쟤네는 원전을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한 뭐 5년, 10년 계획을 짠 다음에 20년에 걸쳐서 만드는 게 저쪽 나라들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야 5시 내 가자 하고 가. 그냥 가. 진짜 가고 그냥 담에 만들자 하고 가고 여름휴가 한 달 가자 하고 가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원전을 20년을 만들어.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잠수함도 너희 납기 못 맞추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시선이 많았죠.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날 독일 국방부 장관이 뭐라 했겠냐. 우리들도 하나오션처럼 2036년까지 잠수함 내척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오션은 2035년까지 얘기했죠. 근데 제 생각이 2036년이면 10년이잖아.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돈을 건다면 안 되는 쪽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쪽이. 야, 니들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찌르는 것 같아. 야, 그렇게 해갖고 납기가 되겠어? 그거는 우리나라가 35년이란 말은 정말 채찍질을 해가면서 해야 잠수함 내척이 35년 나온다는 건데 너희처럼 해서 36년에 내척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죠.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독일과 이 함께 노르웨이잖아요. 노르웨이에 주기로 한 잠수함을 너희 먼저 줄게. 캐나다한테. 지금 이런 것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받을 손님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너희 먼저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주 높은 확률로 2036년에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자, 왜냐면은 뭐 이건 좋은 거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한데 독일 같은 경우에 세계 최저 수준의 근로시간 보유국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국가별 이제 근로시간이잖아요. 연간 근로시간 순인데 옛날에 대한민국은 2700시간을 600시간인가 700시간을 넘기면서 세계 랭킹 1등에 있었어요. 아버지 때. 주 6일 토요일 날에도 근무하고 야근 당연하고 우리나라 40대 남성 사망률 세계 1위 찍을 때. 요즘에 그런 말씀 못 들어봤죠. 옛날에 유명한 단어였어요. 대한민국 40대 남성 사망률 세계 1위. 그때 워낙 술 많이 마시고 워낙 야근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가 굉장히 힘들었죠. 지금 우리도 그래서 근로시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도 OECD 중에서 굉장히 높고 1872시간이죠. 일본이 1600시간. 독일은 1300시간이야. 덴마크, 노르웨이보다 일을 안 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얼마 전에 누구죠? 누가 독일 뭐 국민들은 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독일 정치인 중에 한 명이 그 말했다가 대책에 까인 적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어떤 꼰대 정치인 아저씨가 요즘 것들 너무 일을 안 하네. 라떼는 일 열심히 했는데 근로시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 했다가 아주 대차게 독일 내에서 약간 안 좋은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워낙에 일을 좀 적게 하는 건 맞죠. 1343시간. 그러기 때문에 야 얘네가 저 36년까지 과연 잠수함 내척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긴 하죠. 그리고 우리만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독일이 과연 그 납기를 맞출 수 있냐? 엔지니어링 분야 설계에서 명성이 드높다. 기술이 좋은 건 알겠어. 자, 근데 아직 생산을 시작도 안 한 함정들인데 그게 충분히 납기가 가능하냐? 제 시간에 과연 다 만들 수 있겠냐? 캐나다에서도 나오는 게 2030년 중후반에나 네 번째 배가 아니라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받을 수도 있다. 독일은 2036년까지 내척 가능하다라고 어쨌건 큰 소리를 쳤는데요. 캐나다 내부에서도 야 그거 한척 오는 거 아니요? 라는 의구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납기 이슈에서만은 독일이 하나를 절대 못 돌아오지. 이거 납기 이슈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동부가 뭐 일본, 중국 말고는 없죠. 이쪽에서는 뭐 말이 필요 없고 우리는 납기 어지간하면 지키니까. 우린 납기를 어기더라도 뭐 몇 개월 어기고 그러는 거지 쟤네처럼 몇 년을 어기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굉장히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고 납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맞추기 힘들대요. 당연히 어렵겠죠. 이 프로젝트에 일본도 처음에 원서를 넣었었는데 자기도 해보려고 납기 이슈 때문에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 뭐 4척 또는 5척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참여를 철회했어요. 그랬는데 독일은 할 수 있다고 쭉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7월 6일 지난주에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발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야 우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희망회로를 품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 머니코믹스에서 라이브 하는 방송하는 중에 저 악재가 나와서 심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7월 6일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우선 협상자로 독일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디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를 선정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쁩니다 라고 독일을 선정을 했죠. 우리나라가 완전 협상에서 탈락한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TKMS와 우선 협상 그러니까 우선 협상을 하겠다. 근데 협상이 잘 안 되면 하나로 오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우선 협상이 잘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한 90%에서 95%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만약에 우선 협상자로 안 될 경우에 하나오션과 협상에 착수할 권리를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뭐 그게 안 될 가능성 작으니까. TKMS의 CE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TKMS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주를 받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잠수함을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캐나다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높은 자격을 갖춘 두 공급업체에서 내린 매우 어렵고 박빙인 결정이었다. 아, 뭐 거의 뭐 단풍잎 한 장 차이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 한 70% 정도는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약간 역전을 당한 그런 정도의 차이였다고 보면 되고 이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과 독일 양사 모두 잠수함 성능이나 고용 창출, 추가적인 고용 창출 약속 같은 걸 하거든요. 가서 뭐 학교를 만들어줄게, 가서 뭐 잠수함을 뭘 해줄게, 뭐 건조대를 뭘 해줄게, 뭐 너희 철강을 써줄게 이런 식으로 고용 창출 약속을 하는데 양사 모두 좋았다. TKMS 하나오션의 잠수함은 모두 캐나다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했다. 두 입찰자가 캐나다의 이 내밀은 혜택, 오, 그것도 너무 강력했다. 다 좋았다. 그리고 아마 우리를 위한 거긴 한데 립서비스 계속 날려줬어요. 독일과 노르웨이, 대한민국은 역동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뜻을 같이 하는 민주국가고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캐나다의 핵심 전략 파트너다 라고 립서비스를 날려주셨고요. 하지만 독일. 하지만 독일. 뭐 언제나 그렇죠. 뭐 굉장히 훌륭한 상대였고 뭐 뛰어난 상대였고 그렇지만 독일.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양측 기업과 국가가 보여주신 성실하고 포괄적이며 협조적인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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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발표 내용 중에 그리고 이 단어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러면 단풍잎 한 장 차이였다고 하는데 왜 한국이 아닌 독일로 갔냐. 발표 내용 중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TKMS 플랫폼은 북극 해역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나토와 완전한 상호 운영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서 원활한 통신과 정보 공유, 연합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나토라는 군사 동맹 이름이 나와요. 군사 동맹 내에서 완전한 상호 운영성을 갖추고 있다. 서로 같은 기종을 사용하다 보면은 동맹끼리 서로 원활하게 뭐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저 멀리 있는 한국 걸 쓰려니까 야, 여기에 좀 이질적이지 않냐? 우리 군사 동맹 아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잠수함이 성능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군사 동맹에 밀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TKMS는 나토 영국 3분의 1 이상의 잠수함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TKMS 잠수함을 쓰면 나토 파트너들과 원활하게 작전을 할 수 있고 뭐 승조원을 공유할 수 있고 훈련을 같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노르웨이와 독일이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사실의 둘의 공동 프로젝트라고 보면 돼요. 본인들이 받아야 될 배의 잠수함의 일부를 캐나다에 재배정, 아까 얘기 드렸듯이 먼저 줄게 이 방식을 통해서 2034년까지 첫 내척을 조기에 인도하겠다 이런 연합작전을 펼쳤죠. 지도로 보면은 사실 이들의 입장이 약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캐나다가 있습니다. 여기들이 본인들이 지킨다고 하는 북극해예요. 북극으로 가는데 여기가 노르웨이예요. 여기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토 동맹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상호 호환성이 가능한 잠수함으로 같은 잠수함으로 같이 북극해를 여기 러시아 뒤쪽을 러시아로부터 지켜보자 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들의 경계와 결의, 협력 없이는 모두를 위한 세상을 다시 찾아오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전 약간 이렇게 들렸어요. 캐나다가 러시아와 맞설 경우에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노르웨이나 독일은 당연히 같이 싸워준다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가 잠수함은 팔아줄게. 근데 캐나다하고 만약에 러시아하고 뭐가 문제 생겼어, 유럽하고. 그러면 같이 싸워준다고 확언을 물론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니까 우리가 캐나다 편을 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쟁에 참여해준다고 말할 수 있냐? 러시아가 당연히 또 우리한테 뭔가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 군사동맹이라는 거에서 군사동맹이잖아요. 쟤네들은 저쪽들은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결국에 잠수함 이상의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조달 사업을 넘어섭니다.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냥 잠수함 팔고 무기 파는 거였지만 이 친구들은 캐나다와 유럽 간 새로운 산업 협력을 뒷받침하는 파트너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캐나다 입장은 유럽이여 같이 싸우자. 권위주의 국가들은 갈수록 공세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봤죠? 전통적인 동맹 내의 부담도 변화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캐나다가 잠수함 수주 안 했을 거예요. 전통적인 동맹 미국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캐나다가 항상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도 이거긴 해요.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 실제로 이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캐나다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중견국들이 모이자. 이게 마크 카니 총리의 가장 내세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20일 날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을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사실상 무너졌다. 규칙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땐 지금이죠.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패권국들과 양자협상을 하게 되면 항상 약한 입장에서 협상하게 된다. 이때가 미국과 동맹국들이 뭐 관세협상하고 뭐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패권국은 뭐 러시아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도 많이 의미하겠죠. 그런 강대국들과 1대1로 협상을 하면 우리가 밀려. 그래서 중견국들이여 함께 행동하자. 지금 캐나다는 동맹을 찾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니 총리의 어떻게 보면 입장이 유사한데,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위협으로 변한다면 캐나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번째 주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조금 미국 캐나다 동맹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트럼프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트럼프가 저쪽 극단이라면 반대 극단에 있는 게 이제 마크 카니 총리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 미국 캐나다 동맹이 이 정도까지 뭐 무너지는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주로 유럽이겠죠. 캐나다와 유럽은 둘이 같이 묶인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패권국들은 아니죠. 본인들이 보기엔 중견국가, 중견국가들이 모여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국가에도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촘촘한 연결망을 만들어서 대안적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심지어 마크 카니 아저씨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 아저씨가 옛날 중앙은행 총재 출신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에요. 신기하죠?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데 캐나다 총리라고 있어요. 아예 합성 패권 통화라는 것도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달러 대신 자기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중견국 통화? 월드 통화 같은 걸 만들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엔 그냥 유로, 캐나다 유로 쓰면 될 텐데. 괜히 뭐 다른 나라 보고. 게다가 영국 중앙은행 총재였잖아. 그 영국 유로 잘 쓰다가 브렉시트에서 파운드로 나갔잖아. 그럼 다시 들어가면 되지. 굳이 뭐 새로운 걸 만들자고 나가놓고 라는 생각이 약간 들지만, 저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마크 카니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카니가 지난 5월 4일날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EPC라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모이는 정상회의 간 적이 있어요. 잘 못 들으신 분들이 많죠. EPC라는 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에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 그래서 유럽 정상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모인 게 저 EPC라는 곳입니다. 와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어떤 뭐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뭐 EU나 나토하고는 달라. 거기는 구속력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자유로운 회담이나 토론, 입장 발표지 이런 거라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포럼이잖아요. 5월 4일날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데 비유럽권 국가로는 최초로 캐나다가 저 유럽 공동체 정상회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유럽이야. 몸은 북미 있지만 마음은 유럽이야. 최초의 비유럽 국가가 저기에 갔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반 러시아, 유럽을 지키는 약간 그런 모임이잖아요. 저기를 갑니다. 뭐라고 했냐? 본인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유럽과 가장 비슷한 국가 중 하나고, 가장 생각도 비슷하고 세계관을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했다. 그런데 카니 총리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캐나다를 약간 이런 나라죠. 캐나다가 프랑스와 영국이라는 뿌리 덕분에 캐나다는 비유럽 국가 중에 가장 유럽적이다. 캐나다의 뿌리가 프랑스와 영국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가서 가장 유럽적인 국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캐나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영연방 국가입니다. 영국 국왕을 군주로 모시고 있는 군주제 국가예요. 뭐 어쨌건 형식적이긴 하지만 국왕이 있어. 국왕이. 심지어 캐나다는 영국 왕실 구성원 개인별로 별도의 국기를 만들어줘요. 국가 원수 국기 외에 왕실 구성원을 위한 개인 국기를 제작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별도의 캐나다 국기가 영국 왕실 구성원 개인별로 존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캐나다 총리가 놀랍게도 과거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총재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우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옆나라 일본이나 아니면 뭐 대만,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거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 저기 뭐 그쵸? 베트남 뭐 중앙은행 총재가 뭐 우리나라에 와서 뭐 혈연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한국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약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영국인이잖아요. 아니 캐나다인이 어떻게 영국은행 총재를 할 수 있냐. 영국인이 아니냐.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최고의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마크 카니가 그 주인공이고, 마크 카니는 영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캐나다인이었대요.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여왕의 신민이기 때문에 괜찮다. 군주가 영국 왕이잖아. 여왕. 거기 아래 영연방 국가의 시민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해서 영국은행 총재로 불러왔죠. 물론 놀랍게도 2018년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실제로 영국인이 됐어요. 캐나다에 태어났습니다. 조상이 아일랜드 캐라 그러고 아일랜드 시민권도 옛날에 있었대. 아일랜드 시민권도 있었는데 캐나다에도 있었고 영국 중앙은행 뽑아준다 그러니까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어. 근데 조금 있다가 캐나다 총리 그러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어.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단독 국적이라고 합니다. 영국 시민권을 총리한테 버렸겠죠? 아마 버리자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드웨어는 뭐 미국과 위치가 북미니까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인들도 비슷하겠죠. 소프트웨어는 가장 유럽 같은 나라로 캐나다를 많이 꼽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러면 그냥 나토 같은 군사 동맹 말고 아예 캐나다야 와라 오면 되잖아. 어디로? EU로. 캐나다야 그냥 아예 EU에 가입해. 야,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 우리끼리 편하게. 아, 뭐 하려고 그 나토만 나토 군사 동맹이니까 EU에 가입하면은 통화도 유로 쓰고 이렇게 샤브샤브샤브 하면 좋은데 아예 EU에 들어오는 게 어떠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 독일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EU에 가입하면 EU는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캐나다가 가입을 하면 EU 국가 중에 4위 수준의 경제력을 갖는다. 캐나다는 또 게다가 이미 나토 군사동맹 아니냐. EU에 오면 더 강력한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다. 캐나다의 제2의 모국이라 불리는 프랑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렇게 했어요. 캐나다가 언젠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 유럽연합은 세계적 영향을 확대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캐나다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EU 가입 후보국은 물론 유럽 내 국가들이긴 하지만 조그만 국가들이긴 하지만 9개 국이나 있는데 캐나다가 여기에 합류할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곧 될 것 같고 캐나다도 EU의 미래에 합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캐나다 인구의 22%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4천만 인구 중에 1천만 명이 프랑스어로 대화를 많이 하고 퀘벡 쪽은 또 프랑스인들이 많고 뭐 이게 있지만 프랑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젊은 피가 수혈되는 거 아니야? 저 널따란 땅을 가진 젊은 피가 이렇게 와서 조금 세금도 좀 내주고 연금도 좀 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 좀 유럽 좀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형들 힘든데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니? 나다야 나다 와서 해자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입장인 거죠. 실제로 보면 핀란드 대통령도 굉장히 치하다고 알려졌는데 EU 가입을 공개적으로 캐나다에 제안을 했습니다. 말이 그렇게 나와요. 핀란드 대통령 스터비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에게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해보라 라고 제안을 했다. 특별히 나온 이유가 저 두 분이 굉장히 절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매일 뭐 SNS를 뭐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캐나다가 만약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천생연분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캐나다가 여론조사 대봤대 2016년에 했더니 강력 찬성 28%, 다섯 찬성 29%, 강력 반대 22%. 그러니까 대강 어느 정도 찬성한다가 55에서 60% 정도 나쁘진 않아. 캐나다가 EU에 가입하는 걸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조금 넘을 정도까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캐나다가 EU에 가입을 할까요? 아니면 가입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이라는 그 무리로 캐나다가 바다는 건너있지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그걸 보내준다 그러면 하겠냐? 제 생각엔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캐나다라면 안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유럽이 들을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 당연히 EU 회원국 자격은 유럽 국가라고 제한이 됐죠. 이게 유럽연합조약에 박혀있어요. 유럽연합국가가 EU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조약을 바꿔야 돼. 여기 명시돼 있어. 유럽의 땅이 뭐 있어야 되고 있죠. 유러피안 스테이트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걸 바꾸기 위해서는 EU 내 27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되는데 이거 27개국이 저 조약 바꾸는 거 전부 동의하고 전부 비준 받고 하는 게 사실상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지난한 일정이기 때문에 유럽의 땅이 없는데 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캐나다 국민들도 뭐 과반수 이상이 뭐 나쁘지 않다 그러지만 완전히 통일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별로 좀 달라. 보수당 지지자들은 반대. 반대쪽은 저 지지. 지금 나뉘어있기 때문에 의견이 좀 통일이 안 됐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게 맞냐라는 좀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영국이야 옆에 있으니까 담글 수 있는데 캐나다는 아래에 있는 미국과 이걸 손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건 동맹이고 어쨌건 강력한 FTA가 있어. 그럼 미국과 뭐를 하는 게 낫냐 유럽과 뭐를 하는 게 낫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아래 조금 더 힘센 형한테 이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EU에 가입을 하면 캐나다는 EU의 자금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럽은 성장률도 굉장히 낮고 러시아에 굉장히 좀 자원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끊으니까 휘청휘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어떤 나라예요? 캐나다는 세계적인 자원 강국이야. 그럼 유럽이 너도 이유니? 해서 뭔가 이렇게 호록호록 하려고 그럴 텐데 캐나다 인구는 4천만입니다. 근데 이유는 5억이니까 과연 발언권이 이게 좀 아 물론 제가 받고 잘 파니까 좋긴 할 텐데 야 그럴 바에 미국에 팔지. 여기 이게 대부분 캐나다의 가장 많은 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을 서포팅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심심하다 그러잖아. 뭐 할 게 없고 뭐 여기 뭐 재미도 없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대부분 미국으로 자원 수출하고 대부분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럽으로 돌린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유럽은 현재 뭐 AI도 그렇고 빅테크도 그렇고 기업들이 막 활성화된 게 아니니까 비전이 좀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연금 폭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고령화 출산율 감소가 있으니까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 있는데 거기에 캐나다가 들어가면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좋아지려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캐나다 강대국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뭐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 모든 기준이나 표준을 EU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그런 쪽에서는 아주 최악의 나라예요. 여기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유럽과 미국의 중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표준과 기준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쪽에서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미터법과 인치를 같이 쓰는 나라예요. 화씨와 섭씨를 섞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써도 헷갈리는데 그걸 섞었어요. 마일과 킬로미터 뭐 이런 게 그때그때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표준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아예 미국처럼 한쪽을 쓰던지 아니면 아예 유럽처럼 한쪽을 쓰던지 근데 그게 섞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미국을 버리고 EU로 간다? 그거 바꾸려면은 야 답이 없다. 거의 모든 영역을 경제 사회 모든 규제를 다 바꿔요. 최저임금 뭐 배출가스 뭐든 다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이거를 다 바꾸면은 또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질 거야. 길이는 뭐 몇 인치고 뭐 속도는 몇 마일로 해와 그러면 여기 또 뭐 미터법 쓰고 있을 거.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모든 게 바꾸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캐나다가 가장 우려하는 거 생겐 조약을 맺으면 EU에서는 어쨌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뭐 제약 없이 EU 국가 내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생기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유럽 내 난민들이 캐나다로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캐나다가 요즘에 또 난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지금 현재 이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걸 EU 기준으로 따라간다? 이거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바꾼다 그러면 아까 얘기드렸지만 미국하고의 관계가 흐트러질 건. 현재 모든 캐나다의 기준 표준 법령은 미국과의 거래, 미국과의 FTA, 뭐 미국과의 뭐 하여튼 이런 거에 맞춰 있는데 그걸 유럽으로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EU로 가면. 그럼 미국과의 협정을 대부분 폐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거 북미 자유무역협정 옛날에 나프타 요즘에 이름 바꿨죠. 이거를 폐기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못한다. 이거 못한다. 본인들의 무역의 거의 몇 퍼센트죠 이게? 50% 이상일걸? 과반수 이상을 거의 60% 70%를 미국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유무역협정을 깬다? 그리고 럼프형이 화를 내면서 너 내 이놈 관세 30% 뭐 이런 거를 견디고 그걸 유럽으로 보낸다? 그거는 어렵지 않을까. 캐나다의 수출의 70%군요. 70% 이상이 미국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는 건 8에서 10%예요. 캐나다가 EU에 가입하면 미국과의 수많은 무역협정을 다 탈퇴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경제대국 미국을 버리고 좀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지. 지금 경제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고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 가까이 6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EU와 캐나다가 손을 잡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기 어렵고 자 그렇다 보니까 그냥 경제동맹 뭐 잠수함 정도로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뭐 시작부터 독일 콕 찍으면 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한국아 잠깐 들어와 봐라 탑2에 줄게 해서 독일하고 이렇게 한국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수고해서 이렇게 뽑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개인 생각엔 아마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오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 해군의 성공적인 잠수함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최선의 자세를 임했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오션의 부족함 때문에 생각한다.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시 참여했던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과를 이어지지 못한 점 아쉽지만 수주를 위해서 대한민국 원팀으로 뛰었고 우리 K방산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천 후 지원을 했던 정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결과를 존중한다.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이번 결과가 기대했던 성과를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비록 전략적 요건의 불리함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방산 4강 도약을 위한 귀중한 교훈으로 바꿔내겠다 라고 4강 진출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아마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성능이나 가격은 당연히 우리께 우리께라고 하면 이상한데 우리 방산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